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아니,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하는겨? 어?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우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21번째 1912년 11월 9일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으로 추정 친애하는 아가씨, 제게 편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당신에게 편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편지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느라 오늘 밤 내내 시계가 몇 시를 치는지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첫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당신에게 집착하려 했다면 당연히 저주받을, 이미 저주받은 게 아니라면 저주받을만 합니다. 만일 편지를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 그 편지들을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돌려받고 싶으시면 그 표시로 아무것도 안 쓴 엽서를 보내십시오. 그 대신에 간절히 부탁하는데 제 편지는 간직해 주세요. 헛개비 같은 저를 빨리 잊으시고 이전처럼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 22번째 1912년 11월 11일 친애하는 아가씨 아, 다행이다.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당신이 아실 수 있다면 정말로 시계가 15분을 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세웠습니다. 오후에 전 지지난번 편지를 극도로 불가피한 자학 속에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걷다가 비교적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슬픔에 겨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최악은 아닌 선호 쪽에 글을 썼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닌데도 그 글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아직 내 안에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편지를 조판 견본위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다시 무심코 해로운 것이 돼버려 전 마치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푹 자진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5분 뒤 다시 깼습니다. 반쯤은 꿈속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전 한 절박하고 끔찍한 일 일주일 전부터 미루어왔던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대에게 감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답으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과 평화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는 제 가슴에 고동처럼 친밀한 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내주었는데도 당연한 듯이 항상 요구만 하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 머리를 온통 채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잠이 덜 깬 제 눈앞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보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 저를 이리저리 몰아대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몰아댑니다. 오늘 전 당신이 최근에 쓴 편지를 거의 동시에 세 통이나 받았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두세 번 더 편지를 쓸 겁니다. 어제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편지가 적어도 나에게서 떠나 당신에게 가지 않는다면 괴롭기 이를 데 없으므로 이 편지를 그대로 우체통에 넣겠습니다. 단 몇 시간이지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프란츠 K. 23번째. 1912년 11월 11일. 친애하는 아가씨, 난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잃었다고 단정했었는데 말입니다. 제 편지 가운데 한 통이 낯설다고 밝히셨던 당신의 편지는 절 놀라게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더 결정적인 저주. 최근엔 그 저주에서 적어도 대부분은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만 이제 최후의 일격과 함께 다시 저주에 굴복하는군요. 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고요. 토요일에 두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방금 이 말을 할 때 제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시면서 어머니가 막 상점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상점에 나가 계시거든요. 지난 30년간 매일 상점에서 보내셨습니다.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절 쓰다듬으며 무슨 일인지, 왜 내가 식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생각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물으셨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여운 어머니. 그러나 전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위로해드렸고 입을 맞춰드렸으며 결국은 웃게 해드렸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눈물이 거의 다 마른 눈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힘있게 꾸중하시기까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아니,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아,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사흘을 늘 존재하고 있는 불행한 가능성의 예고로 생각합니다. 불안하게 일하는 평일에는 편지를 길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대는 동의하셔야 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 앞에 몸을 던져 저를 바치고 싶은 기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자취나 추억도 제게 남아있지 않음을 그대는 아십니까? 그러나 다시는 잘못이 있든 없든 그 편지에서와 같은 말은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부터 짧은 편지만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일요일엔 환희와 함께 엄청난 양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소설을 위해 자신을 모조리 소비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설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제 안에 존재하는 장점에 대해서 긴 일생 동안 보내는 긴 편지 속의 암시적인 말들보다 더 선명한 개념을 줄 것입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는 미완으로 구상 중입니다. 잠정적으로 암시하면 제목은 실종자이고 북미가 배경입니다. 우선 5장, 아니 거의 6장이 끝났습니다. 각각의 장들은 1장 화부, 2장 외삼촌, 3장 뉴욕 교회 별장, 4장 람제스로 향한 행군, 5장 옥시덴탈 호텔에서, 6장 로빈슨 사건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상상할 수 있도록 지었으나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할 때까지 그대에게 그 제목들을 보관할 생각입니다. 15년 동안의 절망적인 노력 후에 드문 순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6주 동안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비교적 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끝내야 합니다. 그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축복과 함께 그대에게 정확하지도 않고 끔찍이 흠도 많으며 신중하지도 않은 위험한 편지를 쓰는 데 소비하는 작은 시간을 그 소설을 쓰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서 모든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진정이 되었으며 올바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대도 동의하시지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제가 느끼는 끔찍한 고독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지요? 친애하는 아가씨,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일요일 날 모든 질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리 있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제 편지를 쓰지 않은 이유도요. 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안과의사한테 눈이 아파서 간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흘 전부터 전차에서 뛰어내리는 즐거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텔레파시에 의해 그대가 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대 확고한 약속을 받았으니 다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아, 토요일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막스와 함께 길을 가면서 전 제가 아주 행복한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마차 한 대가 제 곁을 스치듯 겨우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던 전 땅바닥 위로 발을 구르면서 무엇인가 분명치 않은 말을 외쳤습니다. 순간 마차에 치이지 않았다는데 무척 화가 났습니다. 마분 그 점을 오해하고는 당연히 욕을 해댔습니다. 아니요, 전 가족과 완전히 등진 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한 우리 집의 음향 조건에 대한 서술이 이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곧 우리 가족에게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공개적인 징벌로 지방의 작은 프라하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밖에 막내 누이 동생은 벌써 20살이 넘었죠. 저의 가장 친한 프라하 친구입니다. 다른 두 누이 동생과도 마음이 맞으며 둘 다 상냥합니다. 아버지와 나만이 서로를 철저히 미워한답니다. 설사 인용의 일부로라도 그대, 뚜라고 불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지를 끝내기 전에 얼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당신의 편지를 받아 읽어볼 때 바보처럼 기쁨으로 떨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쫓겨나지 않죠.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당신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몇 시간이나마 그 편지에 대해 잊어버리고요. 저는 해내야 합니다. 편지 읽는 것을. 그대 브란치. 24번째. 1912년 11월 11일. 펠리체 양. 전 당신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나 하려 합니다. 만일 제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부탁은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한 가장 관대한 사람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부탁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일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 제게 편지를 해주십시오. 매일 보내는 당신의 편지를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에 답장을 쓰고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온몸을 관통하고 당신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디어, 그대에게 속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 이 표현도 너무 약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난 너무 혼란스러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제가, 이 바보가 여전히 사무실이 아니면 집에 앉아 있겠습니까? 기차에 몸을 던져 눈을 감고 있다가 그대 곁에서야 비로소 눈을 뜨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겨우 제 한 몸을 위해서만 좋을 뿐이지 결혼을 하기엔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대의 편지를 읽을 때는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를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의 답장을 받을 수 있다면 아, 얼마나 끔찍하게 그대를 고문하고 있습니까? 그대 조용한 방에서 이 편지를, 그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가운데 가장 고약한 편지를 읽으라고 얼마나 강요하는지요. 때때로 난 헛개비처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대의 이름에 의해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에게 다시는 편지를 하지 말라고 했던 토요일의 편지. 또 나 역시 그대에게 같은 약속을 했던 그 편지를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무엇이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랬다면 모든 것이 다 좋았을 텐데요. 평화로운 해결책이 아직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한테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쓴다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저의 괴로움이 그런 식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의 편지조차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놓쳐버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이 편지 끝에 겨우 남아있는 기력으로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낀다면 그 모든 것을 그만둡시다. 제가 그대의 란 말로 서명하려고 한다고요? 틀렸습니다. 아니요. 전 영원히 저 자신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프란츠.